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수요일 미오의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여성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지 주지사가 10일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방송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히고 자신과 연계된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여성에 대한 멸시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다만 이번 성추행 의혹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상황에서 자신의 일이 행정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본인 사퇴 시점이 2주 후라고 밝힌 가운데 캐시 호출 주지사가 업무를 대행하였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쿠오모 주지사가 전현직 보좌관을 포함해 11명을 성추행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인접한 신장지구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AP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양국 공군과 지상군이 동원되며 이번 주 내내 실시될 예정입니다. AP통신은 훈련이 미군 전면 철수에 따른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풀이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은 양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이번 훈련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훈련에 일환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인대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9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러시아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재판부가 오는 11일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억류 중인 캐나다 국적 기업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AP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중국 당국에 억류된 캐나다 기업인들과 관련해 지난 2018년 대이란 제재를 어긴 혐의로 체포된 중국 통신장비회사 화웨이사 간부의 신병 인도 판결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18년에 체포된 멍완조 화웨이사 재무책임자의 미국 신병 인도 문제에 대한 캐나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수주 안에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중국 법원 움직임은 사실상 인질 외교라고 AP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도미닉 바튼 주중 캐나다 대사는 수감 중 한 명으로 북한 적경 도시인 다둥에 숙관된 마이클 스테이보 씨를 면회할 것이라면서 판결이 11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서아프리카 국가인 기니에서 희귀하고 감염률이 높은 에볼라와 비슷한 마버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사람이 사망한 사례를 공식 확인했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출혈 등 증상을 보였다면서 현재 기니 보건당국이 환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전했습니다. WHO는 마버그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종류에 따라 최대 88%에 이른다며 현재까지 마땅한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1967년 처음으로 유고슬라비아와 독일에서 발병이 확인된 마버그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에서 발병한 것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일 철도 노조연맹이 10일부터 이틀간 전국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전역에 있는 모든 화물열차 운송이 이틀간 전면 중단됩니다. 또 베를린과 독일 서부 도시들을 잇는 노선을 중심으로 장거리 노선 가운데 3분의 1만 운송됩니다. 독일 철도 노조는 연간 수당 3.2% 인상과 일시불 코로나 수당 600유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여름 휴가 기간 여행객 대부분이 철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업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 철도 노조연맹은 근무 수당 증액을 요구하며 지난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8차례나 파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공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름밤 집 밖에 나가면서 마실 다녀올게 했던 추억 있으십니까? 시원한 바람도 쐴 겸 이웃들과 안부도 묻고 시간 보내면서 더위도 잊고요. 정을 쌓았던 밥마실 문화 들어본 적은 있으실 텐데요. 인구 1,400명 정도의 스페인의 작은 도시 알가시에서도 여름밤이면 골목으로 의자 갖고 나와서 이웃과 이야기 나누는 오랜 관습이 있었는데 알가시가 이 골목길 대화, 골목길 담소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영국일간지 가디언의 소식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자메시지로 안부 묻고 편지 대신에 이메일 오가고요. 페이스북에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세상의 사람들에겐 옛날 옛적에 같은 그런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 도시를 이끌고 있는 30대 젊은 시장은 이 무형의 관습이 가진 가치를 주목했답니다. 격리와 고립이 일상이 된 코로나 유행 시대, 알가 사람들이 골목길에서 나누는 담소는 외로움도 덜어주고 좋은 일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 도와줄 수 있는 정신건강에도 더없이 좋은 문화여서 이 시대 세계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무형의 가치로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와 준비가 필요해서 언제 그 등재 여부가 결정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알가시 사람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젊은 시장의 참신한 발상에 소소했던 관습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스페인 전역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작은 도시 알가를 알리는 큰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최근에 세계 최대 산호초지대인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 뉴스가 있었죠. 시사상식 ABS에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8월 11일 수요일 북한은 삼복더위인 말복이 지나면서 더위도 조금 누그러드는 추세입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에 곳곳에 강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7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수요일 아침 가장 기온이 낮은 곳은 삼지연 12도, 양강도와 장지는 15도 아래입니다. 해주가 23도고요. 나머지 대부분이 20도 안팎의 선선한 또는 쌀쌀한 아침 맞겠습니다. 이어지는 비와 소나기로 삼지연은 낮에도 21도에 머뭅니다. 천진, 선봉도 23도, 강원도, 함흥, 평양, 사리원 30도고요. 개성이 31도로 가장 높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도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다가 낮부터 비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2에서 5m로 먼 바다가 높겠고 서해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영국 캐나다와 공조해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전 세계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 법원이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 판결을 유지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미국 정부가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소식부터 볼까요?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9일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날은 지난해 벨라루스에서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당시 선거를 두고 말이 많았죠?
네, 벨라루스 정부는 이 선거 전부터 후보 자격을 강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야권을 압박했는데요. 개표 결과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넘는 득표로 승리했다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이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바로 그날 저녁부터 부정선거라면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자, 루카셴코 대통령이 벨라루스를 통치한 게 20년이 넘었다고요?
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 구소련에서 독립한 벨라루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1994년 처음 취임한 후에 헌법을 개정해가면서 27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네, 시위 당시에 벨라루스 정부가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제사회 규탄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이 수도 민스크 등 전국 곳곳의 거리를 가득 메우고 루카셴코 대통령 퇴진 그리고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하지만 벨라루스 정부는 물대포는 물론이고 장갑차 같은 중무장 병력까지 동원해서 시위대를 무력 진압해서 국제사회 비판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루카셴코 정부가 이런 국제사회 비판이나 시위대 요구를 일축하고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루카셴코 정부는 대선 이후에 야권 인사들을 더 탄압하면서 민주적인 시위와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루카셴코 정권은 벨라루스 국민의 분명한 의지를 존중하기보다는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서 잔혹한 탄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시위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구금됐다고 하죠?
네, 성명에 따르면 수천 명의 평화로운 시위자들이 체포되고요. 500명 이상의 활동가, 시민사회 지도자, 언론인 등이 정치범으로 구금된 걸로 드러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루카셴코 정권이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권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건 모두의 책임이라면서 미국은 동맹과 함께 루카셴코 정권에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이번에 벨라루스에 내린 제재는 어떤 겁니까?
네, 벨라루스의 건설 분야, 에너지, 비료, 담배 분야가 주 대상인데요. 미국 재무부는 이들 산업을 루카셴코 정권의 지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니트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별도의 성명에서 캐나다, 영국과 함께 오늘 우리는 루카셴코 정권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비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처가 벨라루스 국영기업과 항공사 등에 내린 영국의 제재를 지지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어떤 사업체 또 어떤 기관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는지도 볼까요?
네, 로이터, AFP 등에 따르면 44개의 개인과 기관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벨라루스 최대 국영 비료 생산 기업인 벨라루스 칼리 OAO가 제재 명단에 들어갔는데요. 이 벨라루스 칼리 OAO는 벨라루스의 외화벌이 주 수입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재 명단에는 또 벨라루스 올림픽 위원회도 포함됐습니다.
예, 벨라루스 올림픽 위원회가 왜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까?
네, 오랫동안 벨라루스 올림픽 위원회는 루카셴코 정권의 돈 세탁과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이 벨라루스 올림픽 위원회는 특히 루카셴코 대통령 아들인 빅토르 루카셴코가 맡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올림픽 위원회는 또 지난 8일에 폐막한 도쿄 올림픽 대회에서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사회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벨라루스 대표팀 선수의 망명 사건을 말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벨라루스 육상 대표팀으로 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크리스타나 치마누스카야 선수가 이 대회 기간에 코치진을 공개 비판했다가 귀국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 치마누스카야 선수는 본국으로 강제 귀국하면 루카셴코 정권으로부터 처벌받게 될 거라면서 망명을 신청해서 다시 한번 국제사회가 이 벨라루스 현실을 주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벨라루스 정부는 국제사회 이런 조처에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이날 미국의 제재 앞서서 영국이 먼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루카셴코 대통령은 영국 제재 발표 후에 약 1시간 동안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특히 영국을 미국의 애완견이라고 폄하하면서 자신은 독재자가 아니고 정치적인 반대자들과 시위대에 대한 자신의 행동은 쿠데타로부터 벨라루스를 지켜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변화 문제 심각성을 다시 경고하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약칭 IPCC가 6차 평가 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9일 공개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탄소 배출 감축 등 지금 당장 행동해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보고서를 낸 곳이죠. IPCC, 이게 어떤 기관입니까?
네, 기후변화의 과학적인 규명을 위해서 세계기상기구 그리고 유엔환경계획이 지난 1988년에 설립한 국제협의체입니다. 이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현재 195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일 나온 보고서가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차원의 최신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안에 눈길을 끄는 몇 개 항목들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온도 상승 예상치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20년 안에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1.5도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국제사회도 지구 기온 상승치를 1.5도로 제한하겠다 이런 목표 세운 바가 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기존의 예상보다 더 빨리 이런 상황이 올 것 같다는데요. 보고서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1.5도든 2도든 이 지구 평균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생기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1도 상승한 상태에서도 지금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자연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지적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극단적인 기후가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이 극단적인 기후로 폭염, 폭우 이런 것 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폭염으로 인한 산불이나 가뭄, 또 폭우가 가져오는 홍수와 산사태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IPCC 보고서는 지구기온이 2도 상승할 경우에는 역사상 전례로 볼 수 없는 극단적인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구의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 자연환경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지구기온이 올라가면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고 해양 산성도가 올라갑니다. 또 산이나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아버리는데요.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자연환경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사람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보고서는 지금까지 기후변화가 거의 인간 활동 탓이었고 앞으로의 변화도 인간의 활동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IPCC 보고서와 관련해서 성명을 내놨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인류에 대한 적색 경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힘을 합치면 기후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 법원이 캐나다인에 대한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중국 랴오닝성 고등법원이 10일 로버트 로이드 셜렌버그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캐나다인인 셜렌버그 씨는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셜렌버그 씨는 당초 지난 2014년에 중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돼서 2018년 말에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2019년에 돌연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이 정치적인 동기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어떤 정치적 동기라는 걸까요?
네, 재심 재판 한 해 전인 2018년 12월에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이 화이사의 멍완저우 부사장 겸 최고 재무책임자가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전격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멍완저우 부사장과 화이 계열사는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면서 이 사건은 중국과 캐나다 간의 외교 문제로 기화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셜렌버그 씨가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법원은 2019년 1월에 셜렌버그 씨의 형량을 오히려 늘려서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또 멍완저우 씨 체포 직후인 2018년 12월에는 전 캐나다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 씨, 또 대북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서 씨도 간첩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캐나다 정부는 중국의 보복성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은 이들 외에도 중국계 캐나다인 두 명에 대해서 2019년에 사형을 선고하면서 캐나다를 압박했습니다.
네. 자, 마이클 코브릭 씨, 마이클 스페이버 씨 재판 받고 있습니까?
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3월에 끝났고요. 선고 공판이 임박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마이클 스페이버 씨의 경우 선고 공판이 11일에 있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법원은 국가 기밀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는데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외교관들은 이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서 캐나다에 대한 연대 지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도미니크 바튼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는 중국 법원의 이 항소 기각을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바튼 대사는 기자들에게 중국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는 거듭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매우 자의적인 판결이라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 나온 얘기도 있습니까?
중국 외교부는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는 멍완저우시 사건하고 이 캐나다인들의 재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네, 멍완저우시도 지금 캐나다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멍완저우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멍완저우시는 캐나다 자택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종 변론 절차가 다음 주에 마무리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멍완저우 씨 변호인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용으로 멍완저우 씨 사건을 이용했다면서 정치적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늦어도 다음 달 중순부터 미군 장병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이 부스터샷, 이 추가 접종을 실시할지 검토할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 사회안전망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구인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중순부터 미군 장병들에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는 겁니까?
네, 늦어도 다음 달 중순부터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모든 미군 장병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9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민간인 공무원들과 계약직 근무자들한테 백신 의무화 방침을 이미 내놨는데요. 이제는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까지 의무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오스틴 국방장관이 어떤 계획을 밝혔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죠.
네, 다음 달 중순 이전에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받겠다고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체 장병들에게 보낸 지도문건에서 설명했습니다. 혹은 그 이전이라도 식품의약국 FDA가 파이자 백신을 정식 사용 승인하면 곧바로 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오스틴 장관은 덧붙였는데요. 이런 요구에 부합하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미군 장병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예. 자, FDA가 파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하는 시점 언제인가요?
네, 노동절인 9월 6일 이전에,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는 승인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는 걸로 최근 보도됐습니다. 현재 파이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코로나 백신은 긴급 승인만 받은 상태인데요. 이 긴급 승인 이후에 파이자 측이 효율과 안전성 등에 대한 추가 시험을 거쳤고요. 그걸 토대로 지난 5월 7일 정식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 달 초에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미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 실시 시점도 그만큼 빨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자,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접종 의무화 대상이 되는 미군 장병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총 130만 명가량입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우주군, 그리고 해안경비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인원을 모두 합한 숫자가 130만 명인데요. 이 미군에서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지금도 현역 미군 장병들은 소속 부대에서 여러 가지 백신을 비롯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은 우리 병력을 보호하는 데 핵심 조치 가운데 하나고 준비태세 현안이기도 하다고 밀리 합참의장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의 미군 장병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1,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한 비율이 한 64% 정도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각 군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해군의 경우는 최소한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75%에 달합니다. 반면에 공군은 좀 낮은데요. 6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접종 완료율 64%로는 부족하다. 이게 군 당국이 판단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수치는 좀 부적절하게 낮은 걸로 군 당국에서 파악하는데요. 미군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 현저하게 악화한 지역에 백신 미접종자를 파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미 육군 훈련사령부 관계자가 9일 저희 BOA와의 통화에서 설명했는데요. 의무화를 시행한 이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접종하지 않는 미군 장병에게는 응당한 조치가 뒤따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의무화 이후에 접종하지 않은 장병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일 군사법전 UCMJ를 적용할 거라고 훈련사령부 관계자가 설명했는데요. UCMJ는 모든 미군 장병들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적법한 명령 또는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한 자는 군법회의에 회부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미접종자들에게는 복무활동에 제한을 주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의무화에 뭐 어떤 예외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예외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종교적 사유로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장병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그냥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전체 백신 접종률 어디까지 진전됐습니까?
네, 10일 오전 현재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약 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는 약 61%인데요. 이 접종 완료자들이 추가로 백신을 맞는 부스터샷을 시행할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그 시행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이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자문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오는 13일에 회의를 여는데요. 여기서 부스터샷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하면 모든 미국인이 그 대상이 될 거라고 CNN 방송이 해설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를 비롯해서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주요 매체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다고요?
네, 이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들을 위한 광범위한 복지 지출을 담은 3조 5천억 달러 예산 결의안을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9일 공개했습니다. 이 예산 결의안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지출 항목과 규모, 또 처리 시한 등을 담아서 관련 법안에 첨부하는 지침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복지 강화를 내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어떻게 시행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예. 자, 복지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보실까요?
네, 우선 이 3살부터 4살까지 어린이들에게 무료 보육을 시행하도록 한 게 가장 눈에 띄고요. 아울러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커뮤니티 칼리지 2년 교육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또 노년층 보건 혜택을 확대하는데 연방 자금을 더 쓰도록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도 중요하겠네요.
네, 이 미국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을 강화하자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1세기 중산층을 복원하는 게 관련 입법의 핵심이다 라고 슈머 대표가 설명했는데요. 또한 더 많은 미국인이 중산층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육과 보건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수많은 미국 가정이 일어서게 할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앞서 말씀드린 무료 보육 그리고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사업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을 비롯한 진보 정치인들이 지난 대선 당시에 바이든 후보에게 수용을 촉구했던 사항들입니다.
네. 자, 민주당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예산 결의안 내놨는데, 샌더스 의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샌더스 의원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계층과 노약자, 어린이, 그리고 아픈 사람들과 저소득층의 필요를 의회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다고 말했는데요. 이제는 담대하게 행동할 때라면서 이번 예산 결의안이 첨불될 관련 법안 가결을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 예산 결의안이 첨부될 관련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른바 인적 인프라 투자 법안입니다.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사회기관시설 투자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공화당에서 인프라 사업이 너무 규모가 크다고 반대해서 분리가 됐습니다. 도로나 교량 같은 전통적 인프라 부분은 따로 처리를 하고요. 사회복지 사업을 묶은 인적 인프라 투자 사업을 별도로 다루는 겁니다.
네. 인적 인프라 투자 입법에 공화당이 협조할까요?
네, 일단은 비판적인 반응이 공화당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민주당이 국민 세금을 무책임하게 써버릴 계획을 또 내놨다고 공화당 전국위원회 측이 주장했는데요. 지금은 좌파적인 이런 의제 등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남북 국경 문제와 치안 현안을 우선적으로 의회가 다뤄야 한다고 공화당 측은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지난 6월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나 보군요.
네, 지난 6월 구인 건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가 9일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6월 구인 건수는 총 1,010만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930만 건과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 910만 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6월 한달 동안 구인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전달인 5월에 구인 건수가 약 950만 건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한 달간 59만 건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공고 수치를 보여주는 구인율도 6.5%로 전달보다 0.4%포인트가 높아졌는데요. 증가율이 크지는 않지만 구인율 역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좀 나눠볼까요? 구인이 가장 많았던 부분은 어딥니까?
네,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인데요. 총 22만 7천 건이 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소매업이 13만 3천 건 늘었고요. 또 식당과 술집을 비롯한 요식업계에서도 구인 건수가 12만 1천 개 추가됐습니다.
네. 자, 구인이 많다는 것,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만큼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팬데믹 여파에서 회복하면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터로 복귀하는 미국인의 숫자가 여기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실업수당에 더해 연방정부의 보조금까지 더해지면서 일터로 복귀하지 않는 미국인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경우 자녀 양육 문제가 또 있고요. 또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구직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자, 구직은 늘었는데 실제 채용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채용도 늘었습니다. 6월에 채용이 670만 건을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70만 건 가까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노동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에 두 번째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채용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소매업인데요. 한 29만 건이 늘었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에서 또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 자발적인 사직과 해고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퇴직 수가 560만 건으로 전달보다 25만여 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퇴직의 비율은 3.8%로 전달과 비교해서 소폭 상승했는데요. 특히 자발적 퇴직이 전달보다 24만 건 가까이 늘어난 39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자발적인 퇴직은 노동시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수치로 여겨지는데요. 6월 수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을 웃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구인 전망, 채용 전망 어떻습니까?
네, 올 가을에 각급 학교가 현장 수업을 재개하고 정부 차원의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되면 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6월 이후에 고용시장이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신규 고용이 94만 3천여 건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자, 고용 관련 지표가 계속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전염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연구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채용 증가세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직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 급여를 올리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구인난 덕에 실제로 노동자들의 임금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식당과 식료품점 등의 노동자 평균 시급이 사상 처음 15달러를 넘어섰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노동부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의 비관리직 직원 평균 시급이 6월 현재 15달러 31센트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10% 넘게 올랐다고 전했는데요. 식료품점 근무자의 평균 시급 역시 15달러 4센트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7% 상승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예. 연방 최저 시급 15달러 달성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진전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요. 현재 미국 노동자 가운데 80%가 최저시급을 15달러 이상 받고 있다면서 지난 2014년에는 그 비율이 60%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유네스코가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분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시사상식 ABC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호주 북동쪽 해안에 있는 거대 산호초 지대입니다.
The Great Barrier Reef is one of the world's most spectacular living structures. It spans more than 2,300 kilometers along Australia's northeastern coastline.
둘레가 2,300km에 달하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군집입니다. 유네스코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생물학적 다양성도 풍부한 곳입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는 1,500종의 어류, 360여 종의 경산호, 5,000종의 연체동물, 175종이 넘는 조류, 매우 다양한 종류의 해면, 말미잘, 해양 연충류, 갑각류 등이 살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까지 뻗은 산호초는 2만 제곱미터 면적에 2,900여 개의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개별 산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760개의 거초가 포함됩니다. 거초에는 면적이 1헥타르 미만에서 만 헥타르가 넘는 것까지 있으며 모양도 매우 다양해서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곳 산호초의 형태와 구조는 크게 두개 주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사상으로 자란 결과 이루어진 대모양 또는 조각 모양 산호초입니다. 다른 하나는 종종 유속이 빠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길게 늘어난 병 모양 산호초입니다.
The Great Barrier Reef is one of the world's greatest natural wonders, an intricate mosaic of corals, keys, and tropical islands.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해양공원에 대부분 속해 있습니다. 현재 이곳 산호초 지대는 호주 중앙정부와 퀸즐랜드 지역 정부가 함께 관리합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1981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세계유산으로 올렸습니다.
Scientists and environmental activists have for years called for greater protections for Australia's Great Barrier Reef, but on
Friday, 사이클론이나
the
산호를 먹는 악마 불가사리의 번식, 그리고 급작스러운 담수 유입 등 수많은 자연현상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압박합니다. 또 관광이나 해상 운송, 항구 건설 등 해안 개발 같은 인간 활동도 이곳에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기후 변화가 가져온 수온 상승으로 최근 몇 년간 대규모 백화 현상이 잇따라 나타나 산호가 급격하게 없어진 것입니다. 지난해 호주 연구협의회는 1995년 이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산호초 면적이 절반가량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수온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산호초도 회복할 수 있지만 수십 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중앙은행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연방준비제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미국을 12개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연방준비은행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일반은행과는 다릅니다. 이 은행은 일반 대중과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고객은 은행입니다. 12개 지역에 설치될 연방준비은행은 그 지역 은행가들의 은행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연방준비은행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돈을 발행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제도를 이끌어갈 대표들은 민간 기업과는 상관없이 정부가 선택하고 임명한다는 겁니다.
은행가와 재계 지도자, 의원들은 윌슨 대통령의 제안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금융과 정계, 재계 대표들은 정부가 은행 제도를 통제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연방준비제도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윌슨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제안을 바꾸라는 압력을 거부했고요. 오히려 이 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 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도왔습니다. 결국 의회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연방준비제도 설립에 동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업자들은 새로운 연방준비제도가 예전 금융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있어 금융제도를 둘러싼 싸움은 또 하나의 정치적 성공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관세와 세금, 금융제도에서 중요한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번에는 경제개혁을 위한 법 제정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대기업이나 트러스트가 특정 산업을 독점하고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러스트는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결합한 형태를 말합니다.
윌슨 대통령은 대기업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독점금지법을 제안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앞으로 금지 대상이 될 사업 활동의 목록을 만들고 이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안을 작성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새 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이제 더 이상은 경쟁을 줄이거나 독점권이 생길 여지가 있는 가격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 회사는 더는 경쟁 회사의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새로 승인된 독점금지법이 시행되면 소규모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자기 경쟁사 제품을 팔지 말라고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이 새로운 법은 노동조합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이번에는 의회에 연방거래위원회라는 정부기관을 설립하는 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나 사업상의 잘못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는데요. 이 위원회는 기업이 새로 제정된 독점금지법이나 다른 규칙들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노력으로 제정된 독점금지법과 연방거래위원회는 모두 대기업의 거대한 힘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제안은 정치권에서 또다시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윌슨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결국 대부분의 요구를 승인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임기 처음 몇 달 동안은 역대 미국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성공적인 시기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윌슨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경제 생활에서 중요한 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했고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취임 초기의 성공적인 개혁은 윌슨 대통령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장차 미국의 사업과 경제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경우 연방정부 수입의 중요한 원천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을 때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윌슨 대통령 자신의 임기도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바뀔 수 있다는 것 역시 각오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을 벌일 때 윌슨 대통령은 주로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국제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큰 문제는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to라는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2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It was my friend and she had something very very important to tell me.
제 친구였어요. 그녀는 제게 말할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Hey Alice, guess what?
Hey Alice, guess what? 맞춰봐. Guess. G-U-E-S-S. Guess는 추측하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대화를 시작할 때 guess what?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 할 말 있어. 내 얘기 들어줘.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길 바랄 때 guess what?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대화 들어보시죠.
I finally got 10,000 followers on social media.
나 드디어 소셜 미디어 구독자가 만 명이나 생겼어.
Can you believe it?
Can you believe it? Can you believe it? 믿을 수 있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이 쓰죠. Can you believe it? 믿을 수 있니?
Hi Tara. That's great. But I was about to go to sleep. Can we talk tomorrow?
안녕, 타라. 근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나 지금 막 잠들려고 했어. 우리 내일 얘기할 수 있을까?
English speakers use the phrase be about to emphasize that an action is expected to happen right now.
영어 사용자들은 지금 당장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행동을 강조할 때 be about to를 사용합니다.
English speakers use the phrase about to emphasize that an action is expected to happen right now.
I told Tara I was about to go to sleep. That means I was at the point of starting that action.
Be about to가 들어가는 문장 구조는 be 플러스 about to 플러스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쓰이는 동사는 동사의 원형입니다. 이번에는 두 친구가 어떤 일을 서두르면서 나누는 전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Hey, Sue, have you left the house yet?
No, but I was about to put on my shoes.
Perfect. I'm about to hop on the metro. See you in a few.
안녕, Sue. 아직 집 안 떠났니? 아직 출발 안 했니? 아니, 막 신발을 신으려던 참이었어. 잘 됐네. 나는 지금 막 지하철을 타려던 중이야. 잠시 후 보자. 여기서 Sue는 be의 동사의 과거 시제 was를 사용했습니다. I was about to. 그리고 다른 친구는 현재 시제 am을 쓰고 있습니다. I am about to. 그러니까 be about to 문장은 be 동사의 현재나 과거 시제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ey Sue, have you left the house yet?
No, but I was about to put on my shoes.
Perfect. I'm about to hop on the metro. See you in a few.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VOA 매일 영어. 오늘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to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